잘 지내셨습니까? 체육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피소드 13번째 시간입니다. 추운 날씨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드디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네, 12월이면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뭐 반성하고 이러잖아요. 올해는 사회적으로도 엄청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나름 정신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가 정말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2011년에는 제가 백수가 된첫 해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는 작년 8월에 그 졸업했습니다. 소위 뭐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죠. 그 코스모스를 졸업으로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뭐 백수죠. 취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나름 제가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 나름 준비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눈치도 별로 안 줬었는데 올해 제가 준비하던 것이 잘안 돼서 이제 명백한 백수가 된첫 해를 보내고 있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길을 잃어버린 아이 같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뭔가 제가 뭐 그렇게 뭐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이 놀진 않았는데, 물론 대학교 때는 많이 놀았지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취직하기가 힘든 현실이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은요. 지금의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너무 힘이 없고, 길을 잃어버린 아이같이 방황할 때, 그한 영화를 보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한 영화를 보게 된 것도 별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수님이 이 영화 재밌다고 한번 보라고 해서 그리고 뭐그 수업 시간에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흘려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뭐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멋진 하루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나름. 왜냐면 그때 그 전도연이 큰 상을 받고 다음 차기작으로 고른 작품이고, 그리고 하정우와 같이 찍은 작품으로 나름 그때 당시에는 좀 상당히 이슈였다고 하는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도 이거 영화를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시간이 많으니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그 하정우가 연기하신 그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영화 설명을 좀 하면은 그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전도연인데 그러니까 전도연과 하정우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전도연이 회사에서 잘립니다. 원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잘리고 나서 자기 통장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그런 뭐 이유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애인인 하정우한테 돈을 빌려준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돈은 그 전도연이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그 헤어지면서 그냥 어차피 못 받을 줄 알고 빌려준 건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고 절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회사를 잘리고 통장 잔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정우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정우는 그 돈을 빌리러 온 전도연의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아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전도연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계속 아이고 나돈 때문에 온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전도연이 자기를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예전에 이제 그 좋았던 감정 때문에 찾아왔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전도연의 자존심을. 그런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의 내용을 잠시 넘어오면. 그래서 그 하정우는 지금 빈털터리기 때문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연이 돈을 갚으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온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자신의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도연과 하정우가 차를 타고 그 하정우의 친구들에게 전도연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정우가 가지고 있는 전도연한테 빌린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가는 하루 동안의 일과를 영화로 만든 게 멋진 하루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 스토리인데 여기서 또 어떤 매력적인 게 있냐면 그 하정우의 친구 중에 돈을 빌리러 가는 친구 중에 미혼모가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살아가는 미혼모 아줌마인데요. 자기는 그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하정우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미안해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하정우한테 빚진 게 있다면서 돈을 하정우한테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정우의 그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정우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완전 그 빈털터리고 직업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전도연이 모르는 하정우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눅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정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극중에 나오는 하정우 같은 캐릭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샘솟더라고요. 이렇게 뭐 백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힘이 빠지고 뭔가 제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왜냐면 그 지금까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가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어떤 걸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그 살아있다라는 존재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말이 좀 그렇네. 어려운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좋아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게 지금의 팟캐스트의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뭐, 별로 이렇게 내공도 없고, 책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당연히 모자라고, 내용도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저로서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고 뭐 마이크랑 그다음에 뭐 컴퓨터 뭐이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말하니까 기네요. 12월 달이라서 그런가. 제가 올해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이 무슨 브리핑 하듯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취직을 해야 될 건데 정말 취직을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제가 취직하더라도 이책 읽는 것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처럼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같이 힘내서 어떤 그큰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크게 보면 그 언저리에는 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그 멋진 하루의 원작 이말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책에 있습니다. 멋진 하루라는 책인데요. 이건 문학 동네에서 나왔고 다이라 야스코 씨가 쓴 책입니다. 이 다이라 야스코 씨의 책은 그 보면서 그이 멋진 하루라는 소설집인데요. 소설집에서 느낀 것은 그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불행과 허무함 그리고 쓸쓸함 이런 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하루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도 다 캐릭터들이 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왠지 현실에 있음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공감되기도 하면서, 아, 이런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을 내용은 그 멋진 하루의 원작인 멋진 하루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해바라기 마트의 가구야 공주입니다. 저는 그 멋진 하루보다 이 내용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바라기 마트의 가구야 공주를 읽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그 저는 이 책의 작가 후기가 참그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작가 후기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그 조금의 설명을 붙인 다음에 그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작가 후기를 먼저 읽을게요. 작가 후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싫은 것 투성이고 꿈과 희망은 북극성처럼 멀리서만 빛나고 있을 뿐이다. 나는 7살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엄청나게 삐뚤어진 아이여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책만 읽었다. 책 속의 세계가 현실보다 훨씬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좋아한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다. 삐딱한 아이여서 그랬는지 웃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뿐이었다. 웃으면 마음이 해방되는 것 같았다. 삐딱한 아이는 그렇게 웃으면서 어느 틈엔가 뻔뻔스런 명랑소녀로 변신했다. 그러나 역시 인생은 만만치 않고 세상은 비정한 것이다. 어른이 된 이후로는 좌절의 연속,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어두운 날들이 더 길었다. 그런 나를 위로해 준 것은 다나베 세이코 선생의 유머 소설과 가츠라 시자쿠의 만담,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독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 수다를 떨고 뒹굴며 웃는 것이었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싫은 것들도 외로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래서 떠오른 이야기들을 적어두었다가 읽어보니 그것이 또 재미있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유머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군. 내 차례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힘을 내서 매진하다 보니 드디어 나뿐 아니라 남들도 재미있다고 웃어줄 이야기를 쓸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쿡쿡 웃게 되는 어딘지 자기 이야기 같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어른들의 코미디를 이제 책을 펼쳐놓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21세기와 함께 태어난 밀레니엄 유머 작가인 나는 선언한다. 책을 사주신 독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이라 야스코, 이 바닥에서 마구 설칠 예정이오니 오래오래 사랑해주세요. 서점에서 후기를 읽고 있는 당신, 듣기 싫은 말 하지 않을 테니 우선 사서 읽어주세요. 그냥 돌아가면 말이죠.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잘 부탁해요. 다이라 야스코. 잘 들으셨습니까? 이 작가 후기는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을 뵈지 못했겠지만 왠지 엄청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해바라기 마트의 가구야 공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가구야 공주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구야 공주라는 것은 그 일본의 전래 동화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의 주인공인 그 이름이 가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위키백과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타케토리 모노가타리는 일본에 헌전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그 일본어의 뜻은 대나무 장수 이야기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 대나무 장수 할아버지 이야기 또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뭐 만든 해 지은 이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뭐 구전문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일본의 표현 문자인 히라가나로 쓰인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얘기를 하면은 뭐 대나무를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할아버지가 대나무 안에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공주를 데려다 키운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우리가 읽게 될 그 가구야라는 공주인데요. 이 가구야가 일정한 연령으로 크게 되자 명문가의 자제 다섯 명이 앞다투어서 가구야에게 청혼을 해온답니다. 그들은 가구야가 요청한 대로 뭐 상징적인 혼수품을 찾아 각지의 수소문에서 구하려고 하지만 다섯 사람 모두가 그 혼수품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천왕이 친히 가구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그 가구야는 보름달이 뜰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천왕에게 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보름달이 뜬 그날 달나라로부터 굉장한 행렬이 지상으로 와서 가구야 공주를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야를 키운 조부모에게는 풍부한 선물을 주고 떠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이런 비슷한 한국 전래 동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유의 전래 동화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다이라 야스코 씨가 어떻게 이렇게 녹여내는지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는데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아실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는 만화인데 그 만화가 뭐냐면 세일러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세일러문 많이 봤었는데 TV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달과 관계되어 관계되어 있는 것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얇은 상식 하나 이렇게 알고 가면서 해바라기 마트의 가구야 공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양 호박 1개 100엔. 가격표에 그렇게 써놓고 습기에는 박스에서 그 물건을 한 개 꺼내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호박과 사촌지간이지만 겉모양은 아무리 보아도 굵은 오이다. 얇게 썰어서 생으로 먹고 싶어진다. 메이지아나 기노쿠니아라면 몰라도 변두리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 마트에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버터로 살짝 볶은 것을 시식하는 게 좋을지 모른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후라이팬을 준비하기 위해 벌떡 일어서려는데 아르바이트 요고생인 나나가 코 끝에 무선 전화기를 내밀었다. 아줌마 전화요. 빨간 머리에 파란 아이섀도우, 해바라기 자수와 해바라기 마트 로고가 새겨진 노란 앞치마를 안은 발랄해 보이는 티셔츠와 초미니 스커트 차림이다. 이런 차림으로 예사로 구부리고 앉아 영차 하고 양배추를 두 팔 가득 안아 올리기도 한다. 한 번 주의를 주었더니 타이즈를 신고 있어서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하고 태연하게 답했다. 시어머니인 도미코는 뭐야 저 애는 여기가 술집이야? 하고 화를 냈지만 습기에는 그 대담함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아저씨예요. 지금도 나나는 껌을 찍찍 씹으면서 냉큼 습기의 어깨와 턱 사이에 수화기를 끼워놓고 갔다. 네, 남편입니다. 쯔또무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얼씨구, 습기에는 한숨을 쉬었다. 끊는다. 화내지 마. 아니, 화내도 괜찮아. 그 기분 충분히 알고 있어. 더 화내. 실컷 화내. 그러나 그 전에 3만엔 정도 가지고 데리러 오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 상관없어, 안 돌아와도. 스키,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지? 쯔또무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떨렸다. 스키에는 한 번 더 한숨을 쉬고는 수화기를 손으로 들었다. 어딘데? 쯔또무가 알려준 곳은 역 뒤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해바라기 마트가 있는 나카조이가 상가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다. 뒷뜰에 있던 스키에는 사무실을 지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구 근처 벽에 붙어있는 전화기 본체에 수화기를 올려놓았다. 오전 9시 30분 후가 개점 시간이라 나나와 도미코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주간 학교를 자퇴하고 시간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나 그리고 시어머니 도미코와 스키에 20평 남짓한 해바라기 마트는 여자들 손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장이란 직책이 붙은 쯔또무는 스스로 대기조라 칭하며 자주 사라진다. 어젯밤에도 9시에 가게 문을 닫은 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스키에는 물건을 내놓으면서 두부가게 남자와 수다를 떨고 있는 도미코에게 말했다. 치카가 준비물을 잊어버리고 갔대서 갖다 주러 가요. 어머나, 그래? 어젯밤 자기 전에 같이 가방 확인했었는데. 뽀글뽀글한 아줌마 파마를 한 머리로 돌아보며 도미코가 말했다. 가게 이름이 새겨진 앞치마에 반소매 티셔츠, 면바지, 스니커. 도미코와 스키에는 같은 차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핀으로 묶은 스키에와 달리 도미코는 옆게 화장까지 했다. 어쨌든 잊어버리고 갔대요. 아범이랑 다녀올 테니까 가게 부탁드려요. 알았어. 찌끼에는 뒤뜰로 되돌아가 구석에 있는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다. 3층 건물의 1층이 가게이고 2층과 3층이 도미코, 스키에와 쯔또무 부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다이치와 2학년인 치카 모두 다섯 식구가 사는 집이다. 부부 침실이라고 해봐야 낡은 3평짜리 다다미 방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둔 지갑에서 3만 엔을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좀더괜찮은옷으로갈아입어야겠다는생각은전혀하지않았다자전거에올라타상가뒷길을달렸다안녕하세요특계씨가게안에물건을들여놓고있던이웃사람들이저마다인사를한다안녕하세요스키에는큰소리로대답하며최대한빨리페달을밟았다상가를벗어나자다리가아파왔다여기보이기시작한지점에서자전거를세우고바지주머니에넣어둔담배를꺼내한개피피웠다이번에는천천히달렸다9월이긴하지만아직덥다반섬의팔에닿은바람이기분좋게느껴졌다바깥기운이하사한만큼인기척없는비즈니스호텔안은무겁게가라앉아있는듯이느껴진다좁고어두컴컴한엘리베이터에서내려묘하게조용한복도를조심스레걸어갔다305호문을노크하자금방칫도무가얼굴을내밀었다셔츠를아무렇게나걸치고양말만신은발에다허리는목욕타월을감고있다땡큐짓도무는눈을개슴칠에뜨며웃었다스키에는표정을바꾸지않고어깨로그를밀치며안으로들어갔다침대에는머리를노랗게물들인젊은여자가슬립차림으로입을삐죽거리며담배를피우고있었다히나라고해수완이란술집에서일하는애야뒤에서설명하는짓도무의목소리에는전혀미안한감이없었다20살인데혼자아이를키우는기특한애야그래서한번에30,000엔이야스키에는경멸섞인목소리로히이나에게물었다히이나가눈을들어노려보았다화장을지우지않고잤는지눈화장이얼룩져서눈주위가온통회색이다사실은50,000엔이하는없는데친구니까30,000엔에해준대짓도무가변명을늘어놓았다그런데나어젯밤에지갑을안가지고나왔잖아그래서술값하고같이외상으로달아놓으라고했더니그거랑똑같이취급하지말라고화를내서말이야돈을줄때까지돌려보내지않겠다고팬티와바지를숨겨놓았어스키에는묵묵히주머니에서만엔짜리세장을꺼내사이드테이블에올려놓았다먼저갈게그리고쭈더무앞을지나쳐방을나왔다자전거를천천히움직이기시작하자쭈더무가달려나왔다바지는제대로입고있지만구두는발만끼운데다셔츠단추는잘못채워져있다특기에는자전거를멈추고기다렸다가쫓아온쭈더무의가슴에손을뻗어단추를다시채워주었다쭈더무는헉헉거리면서도초등학교의학년처럼똑바로서서해주는대로가만히있었다저기말이야그럴생각은없었어수완에서술마시면서이야기를나누다보니말이지희이나가애를보육원에보내려니까돈이들어서가끔그런일로저축을한다는거야그래서취한김에라도협력해야겠다고했다가그렇게돼버렸어단추를다채운찍기에는묵묵히자전거를끌고걷기시작했다미안해하고있어돈은다음달용돈에서제도돼스키에처럼천성이바른여자는모르겠지만머리나쁘고근성도없는여자들은말이야자기가팔수있는건몸밖에없다고자포자기하고있거든그런바보같은인간의기분나너무도잘알기때문에말이야그래서아그만됐어짓게는돌아보며짓더무에게입모양으로만살짝웃어보였다그런변명듣고싶지않아같이들어가면어머니한테들통나니까먼저갈게그렇게내뱉고자전거에올라탔다분노보다한심하다는생각이얼굴에서렸다그것을스토무에게보이고싶지않았다남편의바람기는환절기마다걸리는감기같은것이다일회성이고뒤가없다거기까지는괜찮지만돼지같이뚱뚱한소박맞은술집마담이라든가집이어려워슬롯머신가게에서파트타임으로일하는주부라든가남자에게차여자포자기한연상의약사라든가상대들이하나같이한심하다갓이있는빨간장미같은괜찮은여자와어떻게해본다면제법이라고다시볼지도모른다하지만그런한심한여자들을상대로 눈을 치켰다 봤자 이쪽 체면만 망가진다. 찍기에는 힘껏 바람을 가르며 가게로 돌아왔다. 11시가 지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오늘의 특가품은 반값으로 내린 무와 양배추다. 찍기에는 카운터를 라나에게 맡기고 도미코와 뒤뜰에서 무잎을 뜯거나 양배추를 반으로 잘라 랩으로 싸는 작업에 몰두했다. 안녕? 12시가 되자 겨우 츠또무가 등장했다. 찍기에는 묵묵히 츠또무에게 야채 자르는 칼을 건네고 줄이 늘어서 있는 카운터로 달려갔다. 2시쯤 되자 손님들 발길이 뜸해졌다. 카운터를 지키면서 무너진 통조림 더미를 정리하고 있는데 점심 휴식이 끝난 나나가 기쁜 듯이 달려왔다. 아줌마, 아줌마, 아저씨가 도미코 할머니에게 맡고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침에 물건 정리하는 걸 거들지 않아서겠지. 그거야 늘 그렇잖아요. 내 같은 놈 차라리 죽어버려 이러던데. 엄청나요. 샌들로 때리고 있어요. 가보지 않아도 돼요? 됐어.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야. 찍기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엄마 엄마 잠깐만 잠깐만 하는 쯔또무의 한심한 목소리가 이내 찍기에 하는 외침으로 바뀌는 것이 들렸다. 가게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나나가 힘있게 나섰다. 할 수 없다. 찍기에는 뒤뜰로 향했다. 크고 작은 박스들이 쌓여있고 옆에는 양배추와 양상추 잎사귀, 박스에서 굴러떨어진 감자, 모양이 고르지 않은 오이, 무너져가는 양파가 마구 흩어져 있어 발 디딜 틈도 없는 뒤뜰에서 도미코는 자기보다 키가 큰 쯔또무를 벽으로 몰아놓고는 남자용 샌들을 휘두르고 있었다. 쯔또무는 양팔로 얼굴을 가리면서 비명을 질렀다. 엄마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만 좀 해. 혈압 올라. 아 아파. 찌끼에의 모습을 발견한 찌또무가 찌끼에에게 매달렸다. 찌끼에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 좀 해줘. 그와 동시에 입에 정확하게 샌들 펀치를 맞았다. 도미코는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다. 찌또무는 흙을 먹은 듯 퇴퇴 침을 뱉었다.
너무해. 이건 학대야. 뭐가 학대야?
도미코는 쯔또무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침을 뱉었다.
마흔 넘은 어리석은 아들을 꾸짖는 부모의 심정이 되어봐. 그거야말로 정신적인 학대야. 쓰기에 감싸줄 것 없어. 이런 놈은 쫓아버려야 돼.
엄마.
시끄러워. 나는 쯔기에와 손주들이 있으니 됐어.
쯔기에를 수령인으로 해서 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 테니까 넌 죽는 게 차라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야. 나가. 어서 멀리 가서 죽어버려.
어머니. 넌 어째서 거짓말한 거냐.
찌끼에가 중재하려고 하자 도미코가 슬픈 듯이 말했다.
거짓말을 해도 준비물을 잃어버렸다고 치카 탓을 하면 안 되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금방 눈치챘지만 치카가 알았더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준비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올해 목표여서 오늘까지 매일 꽃을 붙였잖니. 찍기에는 머뭇거리며 도미코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치카의 기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역시 어머니에게는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싸구려 여자한테 걸렸겠지만.
도미코는 세숫가에서 세수를 하는 쯔또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쓸데없이 감싸주는 게 더 나빠. 마누라면서 너는 너무 이해심이 많아. 저 애는 그래서 외로운 거야.
뭐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찍기에는 헤헤 웃었다.
그것보다 어머니, 나나가 점심을 아직 못 먹은 것 같은데요?
알았다. 교대아마. 너도 어서 가서 같이 먹어라. 볶음밥 해놓았다. 도미코가 나간 후 찍기에는 기가 죽은 채 수도가에 기대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찌또무 옆으로 갔다. 수도가 가장자리에 같이 걸터앉아 엉망이 된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찌또무는 수건 속에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옷 더러워진 김에 여기 깨끗이 해놓고 와.
그리고 전부 갈아입어. 입었던 것은 세탁기에 넣고 찢기에는 그 말만 하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팔다 남은 햄과 야채, 어묵을 넣어 만든 볶음밥을 다시 데우고 있는데 나나가 올라왔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캔 주스를 꺼내 마신다. 나나, 손 씻었니? 아, 잊어버렸다. 나나는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었다. 더러워진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는 두남은 고쳐지지 않지만 주의를 하면 순순히 따른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는 쓸만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줌마, 뭐 물어봐도 돼요?
뭐? 아저씨 야단 맞은 거요. 그거 바람 피워서 그런 거죠?
뭐 그렇겠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아저씨 자주 피우시네요.
스키에는 그 말에 풋 하고 웃음을 터뜨리다 사례가 들렸다.
어머 아줌마 죄송해요. 놀랐어요?
스키에는 계속 캑캑거리면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좀 웃어서 그래. 확실히 자주 그러긴 하네.
캑캑거리면서도 웃고 있는 스키에를 나나는 감동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아줌마 정말 태어나시네요. 저 그런 점을 배우고 싶어요. 저도 애인이 있긴 한데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히 따지거나 화를 내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나나는 고개를 움츠리며 애써 쑥스럽게 웃었다.
그렇지만 양다리 걸치는 건 참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남자랑은 헤어지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제3자로서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아저씨와 아줌마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모르는 척하면 남자란 건 결국 믿고 기다리는 여자에게 돌아오는구나 싶어서 용기가 나요.
용기?
아줌마, 역시 그거죠? 바람을 피워도 두 사람의 사랑을 믿으니까 태어나신 거죠?
그런 쑥스러운 말 하지 말아줘.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버드나무에 바람이 스치듯이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화를 낼 만큼 쯧도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스키에는 후후후 하고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하지만 나나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저는요 아줌마처럼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아저씨와 결혼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부모가 하는 말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신다니까요. 하지만 아줌마처럼 부모와 싸워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인생에 참견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스키에는 난처했다. 어째서 모두 된 사람이니 잘하고 있다느니 나를 그런 식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 난 그런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나는 그때 울리기 시작한 전화벨이 스키에를 살렸다. 얼른 뛰어가 전화용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나가세입니다.
상대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무언의 전화. 혹시 오늘 아침 그 여자인가?
아, 정말 귀찮아서 원.
여보세요? 매섭게 물어보자.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은 무서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요시에야. 이번에는 스키에가 말문이 막혔다.
아, 깜짝 놀랐네. 잘 지내니?
마음을 가다듬고 밝게 대답하자 여동생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좀 부탁할 게 있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결혼. 이기는 하지만 반대한 것은 아버지였다. 26살로 결혼했던 10년 전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있었다 해도 스키의 결정을 지지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가 허락해 줄까 몰라. 아버지 화나셨어.
어머니는 걸핏하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언제나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는 어머니의 태도를 좋아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마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부터였을 것이다. 스키의 아버지 스미오카 다카나리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완고하고 무뚝뚝하다. 그럼 그 책한테 낙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난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임산부가 책에서 읽은 지식을 말하면 기분 나빠하며 쫓아버린다. 중절을 원하는 환자의 태도가 너무 가볍다고 설교를 하고 7~8살에 임신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너같이 생각 없는 저급한 인간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중절해. 그래서 자주 싸움을 일으키긴 하지만 조산이나 난산의 위기를 훌륭한 솜씨로 몇 번이나 막아서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 하고 가족 모두가 우러러 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무엇을 하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났다. 아버지를 처음으로 거역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까지 곧줄,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땋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를 했다. 안쪽으로 말리는 아주 얌전한 단발 스타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당장 명령했다. 파마를 하는 건 교칙위반이지. 당장 풀어라. 이 정도는 모두들 해요. 모두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건 이유가 안 돼.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고 다녀. 지금 바로 샴푸하면 풀릴 거야, 스키에. 그렇게 해. 파마 같은 건 어른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어머니가 옆에서 애원하는 목소리로 수습하려고 했다. 스키에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무서웠지만 지금까지처럼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고 속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는 것이 있었다. 스키에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파마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저금통을 깨서 미용실로 달려가 훨씬 더 짧게 해달라고 말했다. 남자아이 같은 짧은 머리를 본 아버지는 울컥 화가 치미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오빠와 여동생은 눈을 돌렸다. 아버지의 언짢음이 검은 구름이 되어 드려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스키에는 혼자 의기양양하게 젓가락을 움직였다. 활기찬 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 이후 아버지와 스키에의 사이는 어색해졌다. 여고생이 된 스키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여름에는 바다,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남자친구 찾기에 정신이 없었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귀에 피어싱을 하거나 친구 집에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그 이상 본분을 망각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막 나갈 정도의 배짱은 없는 착한 아이로 있고 싶은 보통의 여고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규칙 깨기도 아버지를 불쾌하게 하는 데는 충분했다. 집안에서 얼굴을 딱 마주치면 아버지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처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 밀쳐내는 극과 극, 그 보복으로 스키에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기분 좋게 생활했다. 덕분에 집에 있는 게 더 피곤했다. 공부를 잘하는 오빠는 아버지와 어른 같은 대화를 나누고 느긋느긋한 성격의 여동생은 천진하게 예, 예 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 스키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몰랐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도 스키에가 끼면 분위기가 단번에 굳어졌다. 어머나, 분위기 깨는 벌레. 능청을 떨며 스키에는 선체로 토스트와 우유를 먹고 얼른 등교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듯 스키에와 눈을 마주치려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학을 나온 스키에는 증권회사에 취직했다. 어느 휴일 진료실에서 그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는 진료 차트를 보면서 말했다. 주식꾼이라. 그게 너가 하고 싶은 일이냐? 보스가 좋아요. 혼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어요.
보수가 좋으면 되는 거냐? 넌 일에 대한 사고방식이 그런 것뿐이냐? 일이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립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들어 스케일을 보았다.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이 몇 년 만인가. 스키에는 긴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눈을 차트로 되돌리며 천천히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그것뿐이었다. 문을 닫고 나오며 스키에는 고개 숙여 울었다. 잘해라 라든가 무리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반항만 해오던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딸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역시 격려받고 싶었다. 알아주길 원했다. 스키에는 변두리에 새로 지은 깨끗한 원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가 도와주러 왔지만 아버지의 참여를 생각해서인지 와준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다. 어머님은 아버지만 소중한가 봐. 스키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바라던 독립생활은 그러나 조금도 좋지 않았다. 증권회사는 보수가 좋은 만큼 일이 힘들고 야근이 잦아 자신만의 생활을 즐길 틈이 없었다. 매일 식료품을 사러 갈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 할 수 없이 일요일마다 해바라기 마트에서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한꺼번에 사두었다. 낯이 익기 시작할 무렵 가게의 도미과 아주머니 모두가 그렇게 불러서 이름을 기억했다. 가 냉동 필레프를 계산하던 손을 멈추고 말을 걸어왔다. 이거 매주 수요일에 30% 할인이야. 한꺼번에 사둘 거면 그때 사. 평일은 폐점 시간대까지 퇴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챙겨놓을게. 근처 살지? 못하면 배달해 줄까? 우리도 매상 올리고 좋잖아. 그 정도 서비스는 해주지. 그 후 스키에는 해바라기 마트의 전단지를 보고 필요한 것을 팩스로 주문하고 집에 돌아올 무렵에 배달받기도 했다. 물건 배달을 오는 치또무와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다. 그것도 도미꼬의 말이 계기가 되었다. 아가씨,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몸에 나빠. 대단한 건 못하지만 언제 우리 집에 식사로 와. 스키에가 사양하자 도미꼬는 조금 화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게 아니야.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세상은 상부상조. 누군가에게 도움받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도우면 돼. 섣부른 사양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탁! 하고 한 방에 말로 홈런. 그런 호쾌함이 있었다. 스키에는 태어나서 24살이 되던 그때까지 이렇게 힘있는 말에 끌려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그 일념으로 스키에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도미꼬와 치토무 두 식구가 전부였다. 아버지 대신 불단이 있었다. 저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처음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거실에 차려진 불단을 보고 이렇게 묻자 주방에서 생선찌개 맛을 보던 도미꼬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뭐 성모 마리아가 아니니까. 치또무의 씨를 준 사람은 있지만 말이야. 아버지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치키에는 어쩐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치또무는 사생아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 가게를 열 때도 도와주었어. 그런데 부인이 있었지. 결혼은 할 수 없었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 했더니 낳게 해줬어. 좋은 사람이었지. 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또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지. 찌개를 큰 그릇에 담아 밥상에 올려놓고 치키에 옆에 앉은 도미꼬는 불단에 모셔진 위패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모르는 척하고 장례식에 가서는 법명을 외워서 위패만 몰래 만들었어. 사진은 없어. 그쪽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쯔또무도 차라리 전혀 모르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살아있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인간은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법이니 말이야. 난 그 탓에 어릴 때 좀 비뚤어졌었죠. 나물이며 마른 반찬이며 젓가락을 바지런하게 밥상에 놓으면서 쯔또무가 싱글벙글 말했다. 그런데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더니 매일 싸움짓만 해서 말이죠. 맞아서 아픈 게 싫어서 바른 소년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무섭기도 했고. 아, 죄송해요.
뭐가?
가슴 아픈 일 이야기하게 만들어서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미코는 깔깔대며 웃는다.
이런 건 비밀도 뭐도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엄마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15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군인의 아이를 임신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후의 혼란 속에서 유산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거의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요. 정말일까 의심스러워요. 실은 너무 멋있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추억으로 처녀를 바치다니. 거짓말 아니야. 그때는 사랑에 불타올랐었다고. 꿈속에서 생긴 일 같아. 하지만 역시 어려서 임신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유산했을 때는 솔직히 안심했지. 뻔뻔스런 계집애였다고 나는. 뭐냐 이건. 스키에는 흥분했다. 떳떳하다는 것은 이렇게라도 기분 좋은 것인가. 스키에는 도미코에게 반했다. 그리고 해바라기 마트가 매장관리 시스템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설치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구실로 그 집에 자주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뇌 지주마카 출혈로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다. 엄마 죽었어. 언니의 불호 때문이야.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 달려간 스키에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요시에에게 그 말을 듣고 구석에 조그맣게 웅크리고만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을 상속받기로 한 오빠가 장례식을 주관했고 스키에는 내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상복 차림으로 해바라기 마트에 가서 도미코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스키에는 울음을 터뜨려버렸다. 오늘 밤은 자고 가. 도미코의 권유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다. 침울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쯔또무가 갑자기 스키에 옆에 찰싹 앉아 이마를 다다미 바닥에 붙이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못난 놈이지만 평생의 부탁입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바보 아니야 이 녀석? 도미코는 황당해하며 쯔또무의 머리를 때렸다. 스키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틈을 이용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스키를 향해 미안한 듯이 말했다. 미안해 스키. 애가 널 좋아해서 말이야. 가엾을 정도이긴 하지만 엄마인 내가 그날그날 살기 바빠서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바람에 밑빠진 양동이처럼 엉망으로 자란 녀석이야. 너 같은 교수랑은 어울리지 않아. 못 드는 걸로 해줘. 너무나도 놀라서 한없이 흐르던 눈물이 딱 그쳐버렸다. 쯔또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디까지나 도미코에게 딸린 가족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결혼하면 도미코와 가족이 될 수 있다. 스키에는 도미코를 바라보았다.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그때까지 엎드려 있던 쯔또무가 고개를 들더니 얼어붙었다.
정말이야?
도미코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스키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눈물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결혼은 금방 결정되었다. 도미코는 스키의 어머니의 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스키에는 즉시 회사에 결혼 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족에게 결혼하겠다고 통보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빠 부부와 여동생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니 뭘 상식해 하고 한마디씩 했을 뿐이었다. 스키에는 승낙 따위 필요 없어 하고 잘라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한 것은 도미꼬였다. 우리가 나란히 고개 숙여 제대로 인사하고 오자 영전에서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면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달력을 보고 좋은 날을 골라 직접 습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했다. 그날 칫도무는 단벌 양복을 걸치고 도미꼬는 방충제 냄새가 나는 외출복을 입었다. 그리고 과자 선물과 향을 들고 싫다는 습기를 앞세워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스미오카 의원의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에게 향을 올린 다음 예의 바르게 자기소개를 하고 결혼 허락을 구하는 두 사람에게 아버지는 차가웠다. 나는 이 결혼 내키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도미꼬와 칫도무의 우물거리는 말을 끝까지 들은 아버지가 내뱉은 첫 말이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장사꾼이 실수. 농민들이나 기술자들이 묵묵히 만들어 놓은 것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익과 돈벌이밖에 머리 없고 그런 삶의 방식은 야비해요. 내 딸은 가난해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간의 아내가 되어 남편을 잘 보필하는 그런 결혼을 시키고 싶었소. 엄마처럼요? 나는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 스키에를 넘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결정된 것을 그만두라는 말은 안 하겠소. 그러나 지금의 내 기분을 말하라면 내 딸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죽은 거나 다름없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스키에는 눈앞이 캄캄했다. 휘청거리는 어깨를 옆에서 도미꼬가 꽉 잡아주었다. 당신 아버지라고 아무 말이라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허전한데 그런데 잘도 그렇게 차가운 말을 하시는군요. 어머니, 칫도무가 작은 목소리로 몇 번이나 말렸지만 도미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업신여기지만 장사꾼이 없으면 누가 농민들과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죠? 우리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사서 약간의 이익을 붙여 파는 겁니다. 사들인 물건이 전부 팔리기만 하면야 고생할 게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들은 간판 내걸고 기다리면 환자들이 찾아오겠지요. 선생님, 선생님 하고 고마워하면서. 하지만 우린 말이죠. 잠잘 시간도 줄여서 머리 쓰고 몸 고생하고 해야 겨우 본전치기라고요. 남이 읽어놓은 거 빼앗아서 먹고 산다고 불평하고 싶으면 야쿠자나 정치인들한테 해요. 당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건 이런 경우군요. 당신같이 삐딱한 인간에게서 용케도 스키에 같은 착한 아이가 태어났네요.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게 내 신조지만 지금 당신 허락 없이도 스키에는 데려갈 수 있어요. 아무리 죽은 셈 쳐도 이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쓸쓸해서 눈물 흘리는 건 당신일 겁니다. 자, 가자. 스키에는 벌떡 일어선 도미꼬를 따라 예 하고 힘차게 일어섰다. 그러나 칫도무는 미련이 남는 듯 팔짱을 낀 채 조각상처럼 눈을 감고 사태를 무시하고 있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성격이 그래서 말을 심하게 하셨지만 나쁜 뜻은 없습니다. 됐어요. 스키에는 칫도무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심한 말을 한 건 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스키에는 깊은 웅덩이를 넘은 듯한 흥분으로 가슴이 설렜다. 말이 너무 심했나? 아유, 주둥아리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 거라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듯한 아버지의 저런 태도가 전부터 싫었어요. 저 속이 시원해졌는걸요? 이걸로 됐어요. 아, 그래도 말이야. 한 걸음 뒤에 걷던 칫도무가 끼어들었다. 멋있었어. 위험있고. 그야말로 아버지라는 느낌이야. 난 반해버렸어. 거절당했지만 언젠가 그분과 술을 마시고 싶어. 불쑥 튀어나온 쓰또무의 말은 점점 비구름처럼 그 자리를 어둡게 했다. 도미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는 없는 편이 훨씬 나아요. 도미코가 말없이 있어서 치키에가 일부러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다. 치토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다가섰다. 치토모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속죄와도 같다. 결혼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그에 대한 사랑이라는 요소가 가장 적다. 말하자면 그는 도미코라는 방으로 통하는 방문의 손잡이다.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치토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치토무는 기쁜 듯이 스키의 머리에 볼을 댔다. 도미코는 모르는 척하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기타지마 사부로의 돌아갈까 나를 부르면서 두 사람 앞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 후 상가 번영회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 측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상가의 낯익은 사람들이 가족 대신 애써주었다. 아이를 둘 낳아 주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공립학교에 보냈고 이 지역의 일하는 엄마들이 다 그렇듯 교육에 열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부는? 하고 귀찮게 묻는 정도는 하고 있다. 고민이 있으면 도미코의 의견을 묻고 그녀의 방식을 따랐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바빠서 하루하루가 날아갈 듯 지나갔다. 치또무의 바람기도 신경 쓸 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의 바닥에서 문득 정신이 해이해지면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절연을 당하면서까지 너가 손에 놓고 싶었던 삶이니? 도미코 흉내를 내면 그녀처럼 강하고 깨끗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 경지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니? 너는 그저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이지 않니? 여동생에게서 거의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는 스키의 내부로부터 그런 물음을 다시 불러냈다. 불효녀로 낙인 찍힌 이후 스키에는 효녀인 여동생을 대하기가 힘들었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는데도 책망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내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된다. 나 약혼해. 그래서 양가 가족이 모여 약혼식 겸해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 여동생은 어딘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와주었으면 하는데. 난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니? 아버지는? 이라는 물음은 삼켰다. 갈게. 물론. 저기 축하해. 스키에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다. 옛날에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시의 약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난 사람은 치또무와 도미코였다. 특히 도미코가 기뻐했다. 나는 늘 마음에 걸렸어. 나 때문에 도둑결혼처럼 되어버렸잖아. 스키 아버지의 체면까지 망가뜨리고. 스키애가 고집을 부리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말이야. 이번에는 경사스러운 자리잖아. 이걸 계기로 앞으로 잘 지내게 됐으면 좋겠어. 그날 아침 도미코는 두 사람의 정장 차림을 세심하게 돌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구 떠들었다. 치또무는 조끼까지 딸린 양복을 서둘러 맞춰 입고 스키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도메소떼를 입었다. 너가 품이 있는 연보라색의 저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을 축하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도미코가 부탁한 것이다. 봐라, 자식 자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쓰레기장에 하기 내려온 것 같구나. 그녀는 옷을 다 입은 스키에를 눈부신 듯이 바라보며 탄식하는가 싶더니 금세 치또무를 돌아보며 야단을 쳤다. 치또무, 너 잘해. 요시에 씨가 한 말 알았지? 염려 마. 내가 몇 살인데? 짓도 무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힘차게 대답했다.
나이값을 못하니까 하는 말 아냐.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스키에는 차분하게 차를 마셨다. 그러나 내심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불안의 내용은 분노보다 비참함과 비슷한 감정의 소용돌이. 익숙하지 않은 기모노 아래 몸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았다. 치토무 씨에게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전해줘. 그것이 요시에의 요구였다. 어머니 제사 때는 스키의 부부도 참석을 허락받았다. 고 스키에는 느꼈다. 하지만 그때 치토무는 곧줄 들떠서 떠들어댔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고 여동생이 딱 잘라 말했다. 식구들끼리라면 그래도 용서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고 게다가 그쪽은 점잖은 집안이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도둑 결혼한 언니와 얼간이 같은 형부는 보여줄 수 없는 오점이란 말이군. 그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알았으니 말해두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도미코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간 곳은 검은 담으로 둘러싸인 고급 요정이었다. 그것도 운치 있는 정원을 마주한 별채였다. 부침성 있는 치또무의 웃는 얼굴도 굳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무대장치였다. 어머니의 유품을 입었다는 사실에 특히 더 신경이 쓰이는 스키에는 거의 몸이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오빠와 약식 예복을 입은 올케 그리고 기모노를 입은 여동생에게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에 익은 모닝코트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는 동안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의 호흡을 멈추고 있었다. 너무나 불편한 나머지 어째서 이런 답답한 짓을 하냐고 여동생을 슬쩍 노려보기도 했다. 상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식사가 시작되고부터였다. 검은 오치를 한 개인 쟁반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신랑 측 가족은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한 시통찮은 남자와 그 부모 그리고 여동생 묘하게 여유 있어 보이는 웃음을 짓는 모습이 스케의 눈에는 거만하게 보였다. 나코오도를 맡은 요시이 사무소의 소장 부부도 여러 번 경험이 있는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어서 기가 질렸다. 그 남자 요시이는 33살로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도면 전문가였다. 구청에 근무하는 요시에와 사귄 지는 6년째라고 했다. 요시에는 끈기 있게 버텨서 드디어 29 안에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런 여동생의 쾌거를 축하해야 할 텐데 주눅만 드는 자신이 한심해 스키에는 슬퍼졌다. 식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방과 정원과 식사에 대한 감상 그리고 날씨 이야기 같은 알맹이 없는 대화들이 마치 빈소에서 밤샘 하는 것 같았다. 위험하다. 치또무가 서서히 움직일 것이 분명하다. 가볍게 떠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이런 분위기에 아주 약하다. 그러나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치또무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요시이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 형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버님의 뒤를 이어. 아니요, 이쪽 형님. 입을 여는 차남을 눈인사로 제지하고 요시이는 치또무 쪽을 향했다. 슈퍼마켓을 경영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형님? 치또무는 작게 입안으로 되뇌었다. 스키에는 속으로 기도하듯 하늘을 우러렀다. 형님이래. 들었어, 스키에? 기쁘다. 야, 기쁜걸? 요시이씨, 악수합시다. 신부 측 말석에 앉아있던 치또무는 벌떡 일어나 건너편 중앙에 있는 요시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요시이는 양옆의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악수를 했다. 제가 사장이란 건 이름뿐입니다. 그것도 채소가게나 다름없는 변변찮은 슈퍼죠. 당신이 하는 훌륭한 일과 비교할 게 못 됩니다. 하지만 저도 형님이라고 불렸으니 자신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당신 정말로 이결은 잘하는 겁니다. 스미오카 집안의 피는 정말 우수해요. 스키에가 없었더라면 우리 가게는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쯤은 이름도 흔적도 없었을 겁니다. 손님 응대 잘해. 생활정보에 밝아. 도매상이나 산지농가와 교섭도 잘해. 나는 말이죠. 아예 스키에에게 일본 정치를 맡기고 싶을 정도랍니다. 스미오카 집안의 딸과 부부가 된다면 남자가 조금 얼간이거나 멍청이어도 가정의 평화는 보증수표죠. 스키에가 소매자락을 잡아당기자 스토무는 앗! 하고 머리를 긁적였다. 아, 하실래. 얼간이라는 건 제 이야기입니다. 네. 요시이는 희미하게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부모는 노골적으로 아연해하는 표정이었고 요시에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스키에를 노려보았다. 오빠와 올케는 눈썹을 찌푸리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스키에와 츠토무가 이방에 없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시이 씨는 사무실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남편이 종종 이야기한답니다. 요시이 씨와는 정말 환상적인 커플이에요. 그렇죠, 여보? 소장 부인이 수습해 놓은 분위기에 누구보다 먼저 츠토무가 나섰다. 그렇습니다. 정말 경사입니다. 그렇지. 괜찮으시다면 결혼식 때 제가 하와이언 웨딩송을 부르겠습니다. 상가 유지들이 모여서 하와이언 밴드를 결성했거든요. 여름 축제 같은데 라이브 공연을 하면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름은 쇼텐 가이즈라고 합니다만 시또무는 거기서 한 박자 쉬었지만 이런 시시한 이야기에 웃어줄 사람들이 아니다. 스키에는 눈을 감았다. 여름 축제 특설 무대에서 모두 똑같은 알로하 셔츠를 입은 쇼텐 가이즈가 나타나면 스키에는 언제나 몰래 가게로 도망쳤던 것이다. 음정이 멋대로 튀는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지금도 이 침묵의 순간이 부끄럽다. 하지만 치토무는 묘한 분위기를 무시하고 벌떡 일어섰다. 쇼텐 가이즈의 특기 하와이언 웨딩송 아카펠라라 조금 듣기 괴로우시겠지만 인사를 대신하여 잠깐 맛보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결국 훌라춤을 추며 노래를 시작한 치토무 옆에서 스키에는 모든 걸 단념하고 생긋생긋 웃었다. 이 집에 돌아오면 억지로 기분 좋게 웃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나 약혼식이 끝나 스미오카 의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웃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현관을 열고 거실로 뛰어들어온 요시에가 왕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그럼 실례 하면서 돌아갈 수도 없어서 스키에는 츠토무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요시에 씨, 미안해요. 내가 말이 많아서. 스키에보다 먼저 츠토무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스토무 옆에 서 있었던 스키에는 엄겁결에 복도로 불거져 나온 어중간한 자리에 앉았다. 뭐 그걸로 파혼하게 될 것도 아니니 심한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은 자리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지 앞으로 일도 있고. 의자에 털썩 앉은 오빠가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다. 됐어요, 아가씨.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울면 모처럼 입은 예쁜 옷이 더러워져요. 올케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는 요시의 어깨를 안으며 달랬다. 언니는 나한테 창피를 주고 싶었던 거야. 요시에가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들고 소리쳤다. 어울리지 않게 무슨 그런 격식 갖춘 곳에서 약혼식을 하냐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츠토무 씨에게 이런 쓸데없는 말을 시키고 노래까지 시켜서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싶었던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뜻밖의 반격에 스키에는 불끈했다. 요시에의 말에 조금은 캥기는 데가 있는 만큼 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시에 씨와 결혼할 사람은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옆에서 츠토무가 변명을 했다. 쥐또무 씨가 말한 건 언니와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거야. 자기들 약혼식이 아니잖아? 내 약혼식이야. 그런데 혼자 신나서 떠들고 하와이언 웨딩송이라니.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점점 뺀다고 비웃는데도 난 엄숙하게 하고 싶었어. 조용하게, 깨끗하게. 새설처럼. 그게 꿈이었다고. 말이 좀 가벼웠어요. 그렇죠?
하며 쓴 웃음을 짓는 올케에게 답하듯이 윗목에 앉아서 차를 마시던 아버지가 불쑥 말했다. 장사꾼은 입으로 승부를 보니까. 스키에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바닥에 엎드리는 스토물을 가로막았다.
여보, 그만해. 어째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뭐가 새설이야?
춧도무는 확실히 가볍다. 그런 탓에 스키에도 그를 무시해왔다. 하지만 여럿이 한꺼번에 모욕을 줄 정도로 그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
사갈 것 없어. 뭐야, 이제부터 친척이 될 사람들끼리 아무도 제대로 말을 한마디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식사 자리가 너무 시시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것 뿐이잖아. 그 정도로 울다니. 어떻게 됐지? 하와이언 웨딩송이 뭐가 나빠? 결혼 노래야. 그걸 불러서 안 될 결혼식이라면. 좋아, 우린 참석 안 할 테니까.
스키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오빠가 나무랐다.
그래, 좋아. 오지 마.
요시에가 낮게 목소리를 깔았다.
그만들 하지 않을 거냐, 둘 다? 먹을 만큼 먹은 나이에 한심하게.
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일어서서 거실을 나갔다. 가는 곳은 뻔하다. 진료실이다. 아버지는 일이 없을 때도 진료실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언니는 제멋대로야.
점점 가중되어 가는 껄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요시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는 옛날부터 그랬어. 기쁘다는 듯이 아빠 뜻을 거슬렸어. 나 내 자신을 주장할 거야 하고 어머니에게 보란 듯이. 나 같은 건 아버지에게 알랑거리면서 착한 척하는 아이라고 무시했었지.
스키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 적 없어. 넌 정말 착한 아이여서 부러웠을 정도야.
이거는 역시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거짓말이야.
요시에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삐죽거렸다.
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옷차림, 마음에 드는 태도로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나를 봐주지 않았어. 나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아. 내 걱정은 해준 적도 없었어.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은 언니야. 곧줄 그랬어. 그런 식으로 나가버려서 더 그랬어.
뭐야, 혼자 폼 다 잡고 야단스러운 짓이나 하고. 조금만 굽히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뭐든 용서해 주셨을 텐데.
스키에는 문자 두대로 아연 실색해서 입을 벌린 채 요시에를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요시에야말로 되먹지 않은 언니를 경멸하고 있을 줄 알았다. 요시에는 분한 듯이 덧붙였다.
오빠도 그렇게 말했어.
스키에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 편하겠다고.
아버지, 그런 사람이어서 의사회에서도 적이 많아. 그래서 오빠도 여기저기서 따돌림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언니는 그런 건 생각한 적도 없을 거야.
그렇다. 생각한 적도 없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냉정하고 뭐든 잘 해나갈 것 같은 사람이라 대학이 힘들어했을 정도다. 오빠는 여전히 난 모르겠다는 얼굴로 묵묵히 있었다. 올케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래요. 어려운 분이세요, 아버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고생이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쯧도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번에는 정말로 바닥에 철썩 엎드렸다.
제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스키에는 결혼식에 참석할 겁니다. 제가 안 된다면
스키에만이라도.
예?
경사스러운 날을 앞두고 싸우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요시에 씨, 제가 못난 탓에 말을 심하게 했지만 스키에는 정말로 이번 일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스키에는 굽실거리며 머리를 숙이는 스토모의 팔을 잡아당겼다.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만하라고 다시 잡아당기는 팔을 칫도무가 뿌리쳤다.
스키의 목까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키에는 복도를 박차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500m도 채 가지 않아 다리가 무거워졌다.
어이, 택시를 탈지 전차를 탈지 정하지 못해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치또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도 멈춰서지도 않고 걸음을 놓친 스키에에게 치또무가 이내 따라붙었다.
이제 괜찮아. 처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요시이 씨에게 전화했어. 그리고 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왔어. 잠깐이지만.
스키에는 멈춰섰다.
왜?
두 걸음쯤 앞서가던 치또무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왜 인사 같은 걸 하는 거야?
아버지는 당신을 무시했어. 장사꾼은 입으로 승부를 보는 거라고 빈정거렸잖아.
그거 빈정거린 거 아니야.
치또무는 놀란 듯이 대받았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해서 나를 감싸주신 거야.
장사꾼은 입으로 승부를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나 말이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나쁜 마음은 없다는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해.
또 그런...
스키에는 넌덜머리가 났다. 사람이 어디까지 좋은 건지. 그러니까 쉽게 동정하고 반대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속셈 있는 다른 여자들에게.
그렇다니까 나. 그때 아버님 얼굴을 봤어.
스키에는 요시이 씨랑 싸우고 있어서 못 봤겠지만 아버님은 나와 눈이 마주쳤단 말이야.
그 눈은 웃고 있었어.
그건 호의적인 눈이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인사하러 간 거고
잠깐 얘기도 했어.
뭐 나 혼자 떠들긴 했지만 아버님 아는 척 해주셨어.
아버지의 웃는 눈. 스키에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했던 그러나 볼 수 없었던 것.
아, 어째서.
그 다음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목으로 끌어올라오는 울음이 뚜껑을 덮어버린다.
어째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어째서 그렇게 쉽게 사람의 마음에 뛰어들 수 있는 거야? 어째서 나는 그걸 못하는 거야?
제발.
멈춰선 스키에는 이를 악물고 신음하면서 소매로 쯧도물을 쳤다.
어, 잘못한 거야? 미안해.
스키에의 눈물에 당황한 칫도무가 사과했다.
아, 역시 뻔뻔스러웠구나.
그렇지만 난 어떡하든 아버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었어. 아버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스키에가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뭐야 그건.
칫도무는 쑥스러운 듯이 눈을 돌렸다. 나 아직까지도 뭔가 확실한 감이 오지 않아. 스키에와 내가 부부라는 건 말이야. 스키에는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것 뿐이고 언젠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어. 가구야 공주처럼.
가구야 공주?
스키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봐, 잘못 본 거야. 난 그런 우아한 여자가 아니야. 강해지고 싶어도 강해지지 못하고 어리광만 부리는 겁쟁이에 불과한데?
금방 울다 웃는 스키에를 보고 칫도무는 얼굴이 환해졌다.
어쨌든 말이야.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엄마도 기다리고 있고. 아, 택시 왔다.
손을 흔드는 칫도무 옆에 노란 택시가 멈췄다. 운전사는 젊은 여자였다.
칫도무는 반쯤 열린 운전석 창에 기대더니 금세 그녀와 친한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잘못 세웠어요. 안 타요.
스키에는 두 사람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도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그러곤 스도무의 귀를 잡아끌었다. 치또무는 비명을 질렀다. 꽤 미인으로 보이는 운전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휙 가버렸다.
뭐야, 꼬시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었잖아.
아니야, 그냥 여자 택시 운전사를 처음 봐서.
계속 그러면 달로 돌아가 버릴 거야.
그거 재밌겠다. 스키에 씨에게 방석 한 장.
스키에는 칫도무의 팔을 잡아당기며 걷기 시작했다. 시또문은 기쁜 듯이 나란히 걸었다. 하와이언 웨딩송? 요시의 피로연 때 불러줘 버릴까? 어? 괜찮아?
스키의 말에 치또문은 어리둥절해 했다. 스키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와 다이치, 시카, 해바라기 마트 합창단 앤드 쇼텐가이즈라고 하자.
결혼식 노래인 걸 뭐. 분명히 반응 좋을 거야.
그렇겠지? 그리고 진짜 웃는 얼굴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자고 스키에는 생각했다. 내가 얻은 가족을 보여주고 싶다. 그들과 함께 솔직하게 웃을 수 있는 나를 보여주고 싶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것들을.
아, 택시다!
스키에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가 기모노 속의 두 팔을 드러내며 힘있게 흔들었다.
잘 들으셨나요? 아, 책에 나오는 일본 사람의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추워서 입이 얼어서 그런지 발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이 내용의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가고야 공주처럼 도망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얘기가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치또문은 스키의 그런 자기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게 참 정말 그 그냥 재밌는 부분이고 뭔가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책 읽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뒤에 이제 그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멋진 하루라는 영화는 그 OST가 정말 좋습니다. 그 OST는 극 중에서 전도연 씨가 얘기했던 전도연 씨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아스트루드 질베르토라는 그 여자 싱어가 있습니다. 보사노바 음악 보컬이죠. 그분의 앨범인 줄 알았어요. 그 보사노바적이기도 하고 재즈적이기도 해서. 일단 그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씨를 소개하면은 그 The Girl from Ipanema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이죠. 거기에서 여자 부분을 맡으신 분이고 남자 부분을 맡으신 부분은 그의 남편인 주앙 질베르토가 맡았죠. 그래서 이 앨범은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과 스탄 게츠가 함께한 그 보사노바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 지금은 재즈 스탠다드가 되어서 많은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부르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앨범들을 멋진 하루 OST에 담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멋진 하루 OST는 김정범이라는 그 푸디토리움으로 유명하신 분이 작곡하신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OST의 그 재밌는 것은 트랙 이름들이 다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트랙은 10시 12분 AM, 그 다음에 뭐 2번 트랙은 11시 32분 AM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13번 트랙은 11시 59분 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지금같이 추운 날 들으시면 너무 좋은 앨범인데요. 그래서 제가 틀어드릴 곡은 이 멋진 하루 OST에 있는 곡이 아니라 그 후에 김정범 씨가 이제 푸디토리움 앨범에 그 1집을 내셨는데 거기에 After 11시 59분 PM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왠지 그 멋진 하루 이후에 그 둘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하게 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곡을 틀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조만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